시편 102편은 탄식 시에 속합니다. 공경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부터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간구가 들어있고 이어서는 또 온 열방을 향한 간구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2편은 개인적인 탄식에서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고백과 간구와 염려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해 보입니다. 이 시를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주전 586년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직면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을 배경으로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며 고국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은 다섯 가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은 연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진 나무토막처럼 연기를 심하게 내고 완전히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소멸되어져 버리는 그 나무토막의 연기와도 같다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까지 자같이 탔나이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욥도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인데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고 태어났고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진 나무처럼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도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두 번째로 자신은 무척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픈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외모는 초라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잃었고 이유도 없이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삐쩍 말라버린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본인이 무척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내용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 황폐한 곳, 어두운 밤, 다 외로움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시인은 무척이나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그의 표현 속에 나는 부엉이 같고 올빼미 같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엉이와 올빼미를 부정한 새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외로움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네 번째로 적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고 남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덕적인 평판이나 그의 어떤 부분이 공격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종일 시인을 비방하며 미칠 듯이 날뛰며 대항합니다. 시인이 쓰러져 반격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가차없이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이러한 큰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0절에서 주님의 분노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든 그 개인이든 어떤 원인인지는 알지 못하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지는 풀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고, 이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고백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동차 사고로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만나 장애인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정신지체아라는 판단을 받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사랑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을 진단을 받고 불과 4년,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불현듯 찾아와서 스치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다면 아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다면 시인처럼 우리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간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다섯 번씩이나 반복하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탄식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서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표현은 다르지만 이 짧은 두 절에 다섯 번씩이나 반복하여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스러운 상황,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암브로스는 그의 책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에서 성도의 인치심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별들을 가두시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들을 각각의 궤도에서 돌게 하시고 그 정하신 궤도에서 별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치신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키셔서 그분의 마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치시고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신비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스코틀랜드 조지 마티슨이라는 크리스찬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언급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신앙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마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유배되어 지냈던 밧모셈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놓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탄식에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고난당하는 날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그 밤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신비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건너가셔야지만 온 인류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만나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은 그 안에 감추어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펼쳐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